신약성경 393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나는 직접 그분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었다. 그분은 관념이거나 이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나와 똑같은 몸을 살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인간으로서 살아내셨던 그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안에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풍성하게 채우는 그러한 실체가 있고 구체성이 있고 숨결이 느껴지고 그 살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이 끝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4절부터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구절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4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낳은 자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본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다.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 여기서 말하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굴복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승리나 이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김, 여기서 말하는 승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이기다, 승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가 이렇게 한번 사용이 되는데 그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뒤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41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탄생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승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옛 뱀,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은 우리가 어떤 그 마귀를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 겁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싸움을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어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로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쯤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70인을 세우셔서 각 이렇게 마을로 이제 보내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시게 되신 그 승리가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그 제자들을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각 마을로 보내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자신의 백성들과 나누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어떤 승리겠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던 승리란 어떤 승리였을까요? 자신들이 세상에 갔더니 많은 그 로마의 군대나 혹은 자신들을 그 제어하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권력들을 힘으로 누르게 되었다는 뜻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행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재능과 또 많은 어떤 명예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어떤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탄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여러분, 사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존재인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창세의 때에 그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설 때만 우리 인간이 온전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리이고 태도일 텐데,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꼬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찬송,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을 마땅히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삶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의 말씀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가장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적인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만이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심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부분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김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승리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탄적인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을 깨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김은, 인간 존재의 탁월성은 어디에서 발현이 되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섰을 때, 자기들 스스로 바벨탑을 쌓을 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참된 어떤 그 승리의 내용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요한일서 5장 5절의 내용은 이렇게 6절로 이어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뭐 물과 피 자체에 어떤 그 주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거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좀 이제 곤란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은 가상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실제 땀이고 눈물이고 실제 피고 실제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내신 한 생애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생애는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현실, 이 시간의 어떤 그 제약, 공간의 제약,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이 그 몸뚱아리의 어떤 제약, 그것들을 다 겪으셨다. 그리고 그 제약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증언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7절에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 증언의 내용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주님이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서 하신 사역이다. 그리고 주님이 홀로 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신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증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증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셨다. 자, 10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증거가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함께 같이 소유한 자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증언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는 중요한 증언의 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2절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 아들을 소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의 서두를 또 우리 다시 한번 그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구절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빛 중에 빛이시요. 그 말씀은 생명이시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사도 요한의 눈앞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의 제자여서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제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눈앞에 계시는 그 선생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와 똑같이 먹으시는 분, 나와 똑같이 주무시는 분,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붙잡혀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서 죽으신 그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답답한 육체적인 한계, 그 답답한 육체의 현실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신 그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광이란 말을 떠올려 볼 때에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단어의 어떤 무게나 그 의미가 너무 커서 사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막막해집니다. 이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카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게라고 하는 뜻이죠. 무겁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이 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때 그리고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그리고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때 그런 어떤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하시는 어떤 그러한 그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 자체를 또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야곱이 그 하란을 향해서 갈 때 베델에서 이렇게 잠이 들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꿈에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해서 그 자기가 잔 곳의 이름을 이제 벳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이제 성경 번역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에 하나님의 현존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요한에게 와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예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의미도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심,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예수로 우리 눈앞에 서 계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나는 너희의 친구다.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함께 묶으셔서 그와 함께 거하게 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아마 그것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이유는 그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전부라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의 시야에 있는 것만으로 전부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보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채우는 어떤 내용보다 더 나은 내용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주님이 육체에 담으신다, 우리 육신의 삶에 담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던 모세조차도 그 영광의 직접적인 능력 앞에 대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뒷모습만을 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 감히 인간이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없었던, 파악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육신으로 담으셔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손잡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그게 성만찬이죠. 우리가 함께 거닐 수 있고 함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인간으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에서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그 70인을 세워서 너희가 이 땅에 가서 이 세상의 권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전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전해라 라고 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런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담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박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 허무하게 인생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협박을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삶에 주님이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엇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느냐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영광을 이루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이시지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향해 가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못 알아봅니까? 오해하죠. 못 알아듣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이렇게 퍼질러서 자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네가 이렇게 잘 수 있냐라고 주님이 그 서운함을 표현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욕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세간의 평가에 상관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가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멋이, 용기가, 실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이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주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도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시며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만지고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터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여러 협박과 또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